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 목숨이 막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고, 막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죠.
예, 진짜 숨도 못쉴것 같은 상황이네요.
그쵸. 근데 그때 누군가 여러분 손에 꼬깃꼬깃한 생존 매뉴얼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래서 막 다급하게 펼쳐봤는데, 무기 만드는 법이나 도망치는 루트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없도.
딱두 단어만 적혀 있는 거예요. 보고 들어라.
와, 진짜 황당하겠는데요?
완전 황당하죠. 아니, 보통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교리를 동의하거나 보이지 않는 걸 마음으로 긍정하는 그런 추상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게찐 믿음이다. 뭐 이렇게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통해 파헤칠 자료는 여러분이 알던 그 흔한 믿음의 공식을 완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산산조각 내버리죠, 정말.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게 시각과 청각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행위로 재정의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정말 매력적인 게요. 수천 년 전에 고대 텍스트인데도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랑 소름 돋게 맞닿아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뇌과학이럼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착각할 때 우리 내면에서 어떤 기만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진짜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조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죠.
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이 텍스트의 뼈대랑 그 속에 숨어있는 묘한 모순부터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 자료에서 분석한 30절에서 47절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네, 철저한 순종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성경의 원형, 그러니까 모세의 글 역시 결국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문서라고 딱 못을 박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꼬집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진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팠거든요.
막 글자 하나하나 다 해체하고 분석하면서요.
그렇죠. 엄청나게 연구했는데 정작 그 모든 성경 구절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실체인 예수님이 눈앞에 딱서 있는데도 그분한테는 한 발짝도 안 다가갔다는 거예요.
아, 표지판 글씨체는 달달 외우면서 정작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안간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 모순이죠.
와, 이거 진짜 이상한 심리 아닌가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그 유명한 맛집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맛집 비유요?
네. 손님들이 식당에 와서는 요리는 시키지도 않고 메뉴판만 뚫어져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 메뉴판 가죽 질감이 참 훌륭하군. 폰트가 아주 완벽해. 이러면서 메뉴판만 막 숭배하는 거죠.
하하, 정작 주방장에 내온 메인 요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맞아요. 아니, 밥을 먹으러 왔으면 요리를 먹어야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그 이유가 41절에서 44절에 아주 흥미롭게 나와 있던데요.
네. 그들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아주 뼈를 때리죠. 아까 그 메뉴판 비유를 좀더 이어가 볼까요?
네네.
그 손님들이 메뉴판에 그렇게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배를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식당의 역사와 메뉴판 재질까지 다 아는 대단한 미식가야 라는 걸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아, 폼 잡고 싶은 거군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타인한테 종교적 지식으로 인정받고 칭송받으려는 알량한 걸로교기였던 거죠.
와, 대박.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리를 찾는 척, 영생을 갈구하는 척 했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종교계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네요. 자기들끼리 막 좋아요 눌러주면서요.
맞아요. 그들한테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하나도 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엄청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내리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적 행위를 쌓아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건 그냥 철저한 불신앙이라고요.
아, 안 보는 건 결국 안 믿는 거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윤리교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현실로 짜안하고 나타난 실체거든요.
아, 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그 로고스 개념이요.
네, 맞습니다. 머릿속 생각이나 말씀이 피부와 뼈를 가진 행동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존재라는 뜻이죠.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궤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시각화된 완벽한 롤모델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요리,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롤모델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끝까지 메뉴판만 붙잡고 자기들끼리 권력놀이하는 사람들은 텍스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엄청 세게 대비시키더라고요. 진짜 소름돋게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엄청 살벌하죠.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가 당신의 근본적인 소속을 결정해버린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그것도 무슨 고차원적인 명상이 아니라 보고 듣는다는 이 1차원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을 강조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두 번째 렌즈, 즉 이 텍스트가 쓰였던 시대의 역사적 현실로 좀 들어가 봐야 해요.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이 자료가 당시 독자들을 2세대 그리스도인들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예수님 기적을 직접 본 1세대가 아니라 오직 전에 들은 복음만으로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눈으로 직접 못 본 세대군요.
네, 게다가 시기적으로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박해,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단적인 폭력에 매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와, 그냥 차별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가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덤벼든 거네요.
맞아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삶, 모든 게 붕괴된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명 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 뺏기고.
세상에.
어제까지 웃고 지내던 이웃이 오늘 나를 고발해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매일이 매일이 그냥 벼랑 끝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조금 세게 질문해볼게요. 제 애들이 당장 굶고 있고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 발소리가 들리는데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러면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네, 솔직히 너무 가혹하고 비현실적이잖아요. 당장 지하동굴로 숨을 지도를 주거나 해야지 무슨 상황 파악 못하는 독성 긍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저 같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그 반발심이 당연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완전 딴소리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보고 듣는다는 행위를 당시 그들을 짓누르던 감각적 정보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치열한 생존 방식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각적 정보들이랑 비교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그들 주변의 시각적 현실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는 동료들의 시신, 피비린내 나는 검투사 경기장을 매일 봐야 했어요.
와, 진짜 지옥이네요.
청각적으로는요? 자신들을 향한 군중들의 조롱, 야유, 그리고 당장이라도 문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군화 발소리를 들어야 했죠.
아,
인간의 뇌라는 게 이런 압도적인 공포와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결국 미쳐버리거나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들이 그 끔찍한 시청각 중부의 감각을 열어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공포에 질식해서 나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살려고 그냥 로마 시스템에 굴복했겠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듣는다는 건 무슨 평화로운 명상이 아니라 주파수를 강제로 다른 데로 확 돌려버리는 필사적인 저항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지옥 같은 소리를 의도적으로 팍 차단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소리에만 억지로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부조리한 공포 대신에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통치자를 선택적으로 지각하라는 요구였던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아, 진짜 뼈 때리는 설명이네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니까 보고 듣는다는 그 일상적인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와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안테나를 꺾어버리는 행위. 이게 바로 세 번째 신학적 해석 파트랑 완벽하게 이어지네요.
네, 과거의 그 절박했던 생존 방식이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료 보니까 수많은 감각 중에 하필 시각이랑 청각인 이유도 흥미롭더라고요.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80%가 시각 정보라면서요.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우리 인식 체계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게다가 청각, 즉 소리는 사람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고 내면의 감정을 움직이는 촉매제가 되고요.
아,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거군요.
네, 시각과 청각이 한 대상에게 계속 고정될 때 비로소 하나됨, 즉 함께함이라는 화학작용이 일어난다는 게 이 텍스트의 분석입니다.
아, 함께함이요. 여기서 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현상 하나 떠올랐어요. 그 수십 년 같이 산 노부부나 완전 절친들 보면 얼굴이나 분위기가 엄청 닮아 있잖아요.
네, 진짜 신기할 정도로 닮죠. 말투나 식성까지 다 똑같아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막 밤마다 거울 보면서 내일부터 남편이랑 똑같이 웃는 연습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하, 당연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아주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 목소리 듣고 반응하면서 그 데이터가 내면에 쌓인 거잖아요. 억지로 노력 안 해도 상대방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그냥 스며들듯이 닮아버리는 거죠.
와, 그 노부부 비유가 오늘 자료가 말하는 믿음의 메커니즘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해 주네요. 예수님을 보고 듣는 건 그냥 머리로 지식 쌓는 게 아니거든요.
아, 지식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자료는 이 과정이 세 단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 대상을 관찰하며 지식을 얻고, 둘째,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경험이 쌓이고, 셋째, 이게 융합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는 거죠.
지식, 경험, 확신이요?
네, 이 거대한 믿음의 건축물이 결국은 매일매일 대상을 보고 듣는 그 단순한 감각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야, 퍼즐이 싹 맞춰지네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그 대상이랑 나를 완전히 동기화시키는 거네요. 나를 그 대상과 닮아가게 만드는 물리적인 힘.
대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힘.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 역사, 신학 렌즈로 텍스트를 다 해체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흥미롭고 또 찔리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찔리는 단계요? 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군요.
네. 이 고대 생존 메커니즘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입해보는 거죠.
진짜 뼈때릴 것 같은데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미쳐버릴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려고 필사적으로 주파수를 돌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막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쇼츠들.
아, 쇼츠 진짜 끝이 없죠.
네, 그리고 막 정치적으로 서로 혐오하고 분노하는 소리들. 세상이 막 너는 더 성공해야 돼, 더 가져야 돼 하고 요란하게 소리치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엄청난 시청각 정보에 폭격당하고 있는데 자료가 이 현상을 두 가지 비유로 꼬집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수레 비유입니다. 속이 텅 빈 수레는 작은 돌멩이 하나만 밟아도 엄청 요란하게 덜컹거리잖아요. 반면에 짐이 꽉 찬 수레는 어떤 길을 가도 묵직하고 안정적인 소리를 내죠.
아, 빈 수레가 요란하다. 두 번째는 사과 비유였죠?
네, 겉보기엔 둘 다 예쁜 사과 같아도 수분이 다 빠져서 푸석한 사과랑 과즙이 꽉 차서 단단한 사과는 잘라보는 순간, 아니 겉만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비유들 보면서 그 현대의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딱 생각났어요.
아, 유튜브나 그런 알고리즘이요?
네네. 걔네들은 가치 판단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뭘 많이 보고 듣는지 분석해서 똑같은 것만 계속 메인 화면에 띄워주죠. 사람 내면도 똑같은 것 같아요. 혐오나 분노, 남과 비교하는 소음만 계속 보고 들으면
내면의 알고리즘이 분노로 세팅되는 거죠.
맞아요. 속이 텅 빈 수레처럼 돼버려서 누가 역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내 입과 행동이라는 출력 장치로 엄청 요란하고 공격적인 소음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와, 완전 현대적이고 찰떡 같은 분석인데요. 자료가 말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 시각과 청각으로 무엇을 입력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내뱉는 출력, 즉 소리와 모습이 된다는 경고죠.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아, 내가 넣은 대로 나온다. 오늘 진짜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엄청난 통찰을 얻어가네요.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서 메뉴판만 분석하던 1세기 사람들의 모순부터
로마 치하에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세상 소음을 차단했던 생존 투쟁.
네, 그리고 그 절박한 감각적 행위가 어떻게 우리 내면 알고리즘을 바꿔서 대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찐 믿음으로 완성되는지까지 그 메커니즘을 싹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단순한 문서 해석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동화되어 가는지 완벽하게 해부한 탐구였네요.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게 결국 우리 자신이 된다는 건 진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흔들어 놓을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게 우리 내면을 결정하고 개조하는 거라면 이번 주 단 며칠만이라도
의도적인 감각의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감각의 금식이요? 아, 낯선 소음들을 차단하자는 거군요.
네. 나를 막 불안하게 하는 SNS 피드나 습관적으로 틀어두는 자극적인 뉴스, 남 험담하는 대화들, 이 주파수를 확 끊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전혀 다른 고요함이나 본질적인 텍스트로 채워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궁금한데요? 그 짧은 단식만으로도 내넨 알고리즘이 초기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 며칠 뒤에 가족이나 동료들이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소리와 모습이 완전 달라졌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내 수레가 어떤 소리를 낼지는 결국 오늘 내가 뭘 씻느냐에 달렸다는 거네요? 이거 당장 해봐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수레는 지금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대상이 바로 내일의 여러분이 됩니다. 오늘 탐구가 여러분의 감각을 새롭게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